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분명하게 보며 예수님과 말씀을 통하여 천국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 믿음이 자라나 그 자라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증거하며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즉 아마겟돈 전쟁의 재앙,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12절에서 시작하여 14절까지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즉 참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절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같이 쓰여져 있지만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구약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서 써주셨습니다. 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구약도 올바로 이해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참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 지금 세상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탄과 그 모든 사탄의 부하들이, 그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아들들이, 즉 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 일어났지만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래하여 참 믿음으로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승리는 아니지만 참 승리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종합이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즉 이 가짜 삼위일체라 그랬죠, 제가. 세상을 미혹하여 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모여듭니다.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지금 모여드는데, 그 아마겟돈도 참 아마겟돈이 아니라 가짜죠. 그러나 그렇게 모여들어서 이제 교회를 지금 공격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8장 39장을 통하여 그렇게 사탄이 모으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모으는 그 목적과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는 목적이 다릅니다. 사탄은 그렇게 모여 교회를 공격하려고 모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는 것은 이제 다 멸망시키려고 모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교회로 살게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 군인들이 둘러싸서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잡아 죽이는 그 순간 세상이 이긴 모습이고 사탄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잡히셔서 죽는 그것으로 승리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2000년 동안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이 이런 세상적인 공격, 탱크를 가져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오는 영? 사탄의 입에서,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즉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죠. 즉 거짓 가르침과 거짓 이적들을 통하여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지금 14절까지 봤습니다. 이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이적.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까지, 즉 그 선택된 백성들까지 할 수 있으면 사탄은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참 기독교인은 결코 미혹당하지 않는데, 그러나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탄의 거짓 가르침과 거짓 이적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죽습니다. 왜? 그 거짓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죽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마지막 그때가 오면 이제 사탄이 정말로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모아서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사건이 이제 올 것인데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말 교회가 죽는구나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19장과 20장에서 다시 보여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쟁, 16장의 전쟁 우리가 보고 있는, 또 19장의 전쟁, 20장의 전쟁은 같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좀 강조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같은 전쟁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없애려고 모여 공격하지만 이렇게 모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요, 결국 모이게 하여 망하게 하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은 15절을 보겠고 다음 주에는 16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때까지 14장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쭉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공격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왜? 공격을 받을 것을 그 유브라데 강이 이제 말라붙으면서 그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세상에 그런 모든 안 믿는 세력을 모을 것인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교회가 이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것인데 그리하여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제 가는 것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경고를 하십니다. 왜? 교회 삶이 이제 그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갈 것인데 그러면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경고인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못 지키면 경고가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오히려 그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행한다, 즉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킨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하심을 벌써 보았습니다. 3장에서 사대교회에 보내신 편지 내용에 도적같이 이르겠다 거기서도 말씀하시고 거기서도 지키어 일깨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깨어라, 깨어있어, 그리고 지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에 제가 그 사대교회에 대한 그 설교는 여러분이 또 CD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걸 또 다시 다 설명하려면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요점만 좀 얘기합니다. 사대교회 보고 깨어있어라, 지켜라. 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살았다 하는 이름,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칭의는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예식도 다 한 분들이에요. 세례도 받고 평판이 꽤 좋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었단 말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 이것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깨어있으라, 우리 사도 바울도 깨어있으라, 이제 제가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과 같이 읽을 텐데 깨어있으라 할 때는 항상 무엇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가 이거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우선 한 군데 먼저 보죠.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리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앨는지, 밤중 앨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앓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지지만 수도 없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그 깨어있으라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번 다 읽어보시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라 하면 죽은 자, 잠자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천국 소망 없이, 예수님 재림 소망 없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는 것은 예수님 재림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밖에는 모르는 자들입니다. 초점이 세상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세상에 초점이 가 있어서 안 됩니다. 왜 자고 있으니 죽은 자 같이 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미난 구절이 있죠. 마가복음에 우리 있으니까 마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 여러분 삶에서 지금 이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이유가 뭐냐? 자고 있어서 그래요. 죽은 자같이 살아서 그럽니다. 즉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 4장 16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대로 한번 살라다 보면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집니다. 왜? 세상에 초점이 가 있죠. 아니 하나님도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해줄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으니 넘어지죠. 그리고 18절부터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들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되는 자요. 왜 결실이 안 맺어지느냐? 세상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염려 안 맺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안 믿는 자들도 세상에 완전히 초점을 맺고 초점을 맞추고 사는 안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열매를 맺는 거는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시민이 됨을 증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잠자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시게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기대하고 있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믿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냐? 물론 믿으면 괜찮죠. 그러나 내가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여 게을러지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에 한눈 팔다가, 아니 세상에 졸다가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15절에 이런 말씀을 집어넣으셨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겟돈 그 전쟁, 그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얘기하시다가 중간에 왜 이 말을 집어넣으셨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 같이 읽을 구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35절 잘못 읽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잠자는 자에게는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네. 믿는 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에 뭐 오늘 오시겠나? 그러나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무슨 겁을 먹어서 지금 어떻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오늘 오시면 예, 우리 그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뭐 참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은 어떻게 마음이 좀 좋게 돌아갔구는.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뭐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엄마 아빠 올 그 시간만 기다립니다. 즉 그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겁이 나고 혼날까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오시면 좀 그분 앞에 정말 올바르게 쓰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도대체 깨어있는 것과 이 옷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이걸 너무 와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 오시면 혼나겠다.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 제가 이렇게 많이 읽어드리는 거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얼마나 정말 중대한 말씀인가 이걸 좀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나 이걸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가 지금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오는 걸 기다리라 지금 그런 말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깨어있으라. 초점은 그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은 때 오시는 것,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25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등불의 기름 우리 구약서부터 그 기름 성령님이 예표되는 것이죠. 열 처녀가 다 줍니다. 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느냐 안 살고 계시느냐 거기에 초점이 가 있죠. 항상 준비하고 사는 자들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뭐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주를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또 뭐래요? 자기 옷을 지키라. 왜? 자기 옷을 지켜서 어떻게 되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까? 15절에 보면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입니다. 왜? 벌거벗고 부끄러움은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보면은 압니다. 죄 짓기 전에는 다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죄 진 후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죄를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옷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보시죠. 22장 1절에서부터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참 재미나죠. 항상 이 비유를 얘기했다.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은 천국을 참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더라 하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금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이 비유에서 구원 역사가 처음부터 다 나오죠. 처음에 초대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이죠.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준비 다 됐는데 이들은 안 옵니다.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체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래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무데나 가서 다 불러와라. 이제 신약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러옵니다. 교회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모여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여있는 데서 그죠? 예복을 입지 않고 모여있단 말입니다. 그가 쫓겨납니다. 예복 없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 이 예복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도 예복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에 모여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예복을 안 입고 모여 있으면 나중에 쫓겨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래서 많이 교회로 모여드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옷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적으니라. 많이 참여하지만 예복을 안 입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벌거벗음의 현실입니다. 죄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이렇게 벌거벗고 있으면서 부끄러우면서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부끄럽게 다 내놓고 다니면서도 부끄럽지를 않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 자체가 그렇게 돼가죠. 그죠? 그래도 옛날에는 좀 부끄러운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큰 죄는 좀 숨기며 다닌 듯 했는데 요즘 아예 내놓고 다닙니다. 그러나 숨겼어도 숨기는 게 아니죠. 세상은 부끄럽습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벌거벗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17장으로 넘어갈 텐데 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 음녀가 이제 세상인데 그런데 이상하죠. 자기의 백성이잖아요. 짐승이 그에게 창피를 줍니다. 에스겔서 16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보여드립니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옷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훼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세상은 지금 옷을 다 벌거벗김을 받은 그런데 창피한지를 모르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옷을 지켜라 이 말은 이제 이 세상과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완전히 옷이 벗겨져 창피를 당하는데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옷을 지키는 것인데 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옷을 지킨다는 말을 또 잘 이해해야죠. 옷을 입어야 하는데 아무 옷으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옷을 입고 그 옷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어디서 봤어요? 아담이 벌거벗어서 창피해서 그 창피를 가려보려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보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죠. 그러나 그 수치가 가려졌습니까? 안 가려졌습니까? 그 옷을 해갖고 입고는 그래도 창피하여 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옷이나 입으라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즉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행위로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보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좀 만회해보려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옷이야만 됩니다. 그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도 안 돼서 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마지막 절에 3장 21절에 마지막 절이 아니죠.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나뭇잎으로 엮은 옷이 안 돼서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은 지금 동물이 죽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가 흘려지고 이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입히는 즉 예수님의 그 하실 일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이야만 됩니다. 이 옷에 대하여는 우리가 벌써 요한계시록에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참 재밌죠?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고난이죠. 고난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그래서 그 이런 모습들을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의 옷을 통해서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목욕을 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지 그냥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나가는 대제사장은 항상 나가기 전에 목욕을 하고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천국 지성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천국 지성소에 나와 있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정말로 나와 있는 자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했고 예수님의 의로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만든 옷으로 안 됩니다.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헌금을 갖고 왔는데 아, 좀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런 거 감히 꺼내놓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씹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또 이 옷에 대하여 이렇게도 얘기했죠.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왜 천국을 보니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참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한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오직 믿음만으로 입을 수 있고 오직 믿음만으로 지킬 수 있는 옷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이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만한 그런 삶이 아닌 거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압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따위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난 일주일만 봐도 여러분 그따위로 살고 나도 그따위로 살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교회 나오는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가? 왜 나오느냐?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고 그 예수님의 의가 입혀져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지난주는 조금 잘한 것 같아. 요번 주는 그래도 내가 기도도 좀 더 한 것 같고 요번 주는 그래도 내가 뭐 큐티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이따위 생각이 드시면 당장 뜯어고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 더 나셔서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나서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고 그 방법으로 완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옷을 지켜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창피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입고 계속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퍼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거짓 가르침이 늘고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재림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천국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십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하며 깨어있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오직 믿음만으로 옷이 주어지고 믿음만으로 옷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왜? 그 믿음이 천국 현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 현실에 맞게끔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5절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경고의 말씀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죠. 물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쁜 말씀이에요. 즉 이제 믿음으로 깨어있게 되고 믿음으로 그 옷을 지키게 되므로 이제 우리는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너무 기쁜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15절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안 올 것 같이 살지 마세요.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이, 여기서 잘 되는 것이 뭐 다인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도적같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이 항상 지금 오시는 것 같이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산 것입니다. 참교회는 그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한눈 팔다가 큰일 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깨어 있자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손을 같이 잡고 함께 깨어 있자고요. 그 옷을 지키는 것을 서로 도와주자고요. 서로 서로에게 유익한 자들이 되어 우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데 서로 보탬이 되자 말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저희는 된 거 아닙니까? 예, 고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말씀대로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빈정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오신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즉 영광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곳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도적같이 오시겠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깨어서 오시는 걸 바라볼 텐데 어떻게 도적같이 옵니까? 준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는 것이 저 멀리서라도 보이면 지금 당장 뛰어나갈 판국에 그게 도적같이 오시고 깜짝 놀라게 오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까? 우리 옛날에 전도사 한 분이 그 사람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맨날 그 웃기는 소리로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뭐 이러면서 그 예수님 이제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혹시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벌거벗고 죽었어요. 옷을 벗기는 모습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을 해서 무슨 죄를 지셨기에 옷을 다 벗김을 받고 부끄럽게 빨가벗고 돌아가시는 거냔 말입니다. 예수님께 퍼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빨가벗겨져서 돌아가십니다. 그 군인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자기네들이 가져버립니다. 구약서부터 에스겔서 16장 같은 그런 구절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 보이십니까? 자기 아들의 옷을 다 벗겨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창피한 모습이 가려지는 옷이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귀한 옷이 주어졌으니 여러분은 이제 그 옷을 지키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 옷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고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그분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시는가, 무슨 심판을 받고 계시는가.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 저도 여러분에게 참 죽을 때까지 숨겨야 될 그런 창피한 모습들이 내 삶에도 수도 없이 많았는데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입혀져서 그 부끄러움이 다 가려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발가벗고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천국 현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엄청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말밖에는 할 것이 없는데 그 말로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예수님을 더욱 믿고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여 믿음으로 더욱 그 예수님을 닮아가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이 현실을 이룰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어 항상 깨어 있으며 우리의 옷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